지난주에 우리는 성탄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냈고 또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올해 이 마지막 주를 통해서 우리들은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이거는 연말에만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이전에 있던 일들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또 새해에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의 의미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계속 또 새해에도 별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갖고 또 결심을 갖고 또 다음의 일들을 어떻게 할까 대비를 하면은 그러면 새로 오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혹은 좌충우돌 혹은 막 닥치는 대로 하면은 앞으로의 일들도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 거기에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또 휙 지나가겠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이렇구나. 그걸 지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뛰어들면 이제 새해가 탁 돼버리면 그 다음엔 또 정신없이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그걸 잊어버립니다. 정리할 생각을.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하고 그걸 오래 기억하면 그러면 새로운 일들도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저렇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내 건강에는 이게 문제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 계속 건강에 안 좋은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더더더 악화되겠죠. 근데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내가 먹을 걸 잘못 먹었구나 또 해야 될 걸 안 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걸 돌봐야 되겠구나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 오는 일들이 예비가 되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로 그러한 것이 필요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또 앞으로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보냈던 성탄의 의미도 우리가 지난주에 경험했던 성탄 감사 예배와 그 사건과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그래야 이게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귀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구나 얻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만찬석 때의 기억을 베드로가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만찬석이 언제입니까? 그게 유월절이었어요. 우리가 유월절을 어떻게 예비하리까 했던 제자들의 질문처럼 성탄을 어떻게 예비하리까 라고 우리가 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예비하는 것. 내 뜻대로 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 유월절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 베드로가 기억으로 회상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그 장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품에 의지하던 그 제자 그리고 그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일을 끄집어내면서 그를 보며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유월절 기억 속에 있는 건 뭡니까? 그때의 사건, 그때의 그 사람의 모습, 그때의 그 사람의 말. 유월절이 지나고서 남는 거는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얘 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 더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가 예수님 품에 의지했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지. 난 그게 정확히 기억이 나.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제자.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정리된 기억은 사람에 대한 기억, 또 상황에 대한 기억.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딱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럼 베드로는 그걸 왜 물을까? 유월절 만찬이 다 잘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도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묻던 왜 그 장면만 기억하고 있을까 하니까 방금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바로 그 전에 앞부분에서 나온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기억나는 것은 그런 것들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장면이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결국은 뭐만 기억이 남느냐? 상황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아, 그때 이랬지. 아, 그때 눈이 내렸지. 혹은 그때 배불렀지. 혹은 그때 사람이 많았지. 사람이 적었지. 또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 또 이런 언급을 했지, 그런 주제를 얘기를 했지, 그 사람이 그걸 행했지.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기억을 가득 세우게 되면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생각하고 의식한다는 것은 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관계된 상황만 의식이 되지 나와 관계되지 않은 상황은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 혹은 별 관심이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요. 그러나 상황이 그 상황이 나한테는 좀 기분이 나빴어. 그 상황이 나한테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 혹은 그 상황이 나한테 너무 좋았어. 그건 다 자기 중심적인 거죠. 자기의 기준인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좋았어, 그 사람이 나빴어, 그 사람에게는 실망했어, 그 사람에게는 참 아주 친근감이 들었어.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상황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다 결국은 다 내 기준이에요. 상황이든 사람이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 자체의 기억으로 남던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기억으로 남던지 자 이제 상황이든 사람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억을 다 차지하고 있다면은 그럼 이제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거는 나죠. 나. 나라는 존재만 남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물을 때에도 베드로의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가 그렇게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까 우리도 배우는 거죠. 한수 배웁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참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나에 사로잡혀서 나의 존재와 나의 기준과 나의 의식과 거기에 가득 묻혀 있을 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명료해요. 아주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 사실은 걔가 그런 의미가 있고 아 얘는 얘 이런 의미 그런 걸 주님께서는 일일이 그 베드로를 이렇게 막 달래주시면서 베드로의 어떤 기준에 맞추신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는 내 소관이다. 내가 그를 영원히 머물게 하더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는 그고 너는 너지. 너는 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하셨지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그건 죽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되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닌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언급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오래 사느냐 아니면 빨리 죽느냐 이게 아니고 그를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하시거나 아니면 오래 살게 하시거나 아니면 빨리 데려가시거나 그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부르심이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주님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그를 어떻게 하든지 그건 내 소관이니까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나한테 달려있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가 오래 살든지 영원히 죽지 않든지 아니면 빨리 죽든지 그건 상관할 게 아니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대화를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요한복음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도 생기고 사람도 있고 그것은 핵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 그때 뭐 음식이 좋았고 아니면 음식이 나빴고 아니면 그때 사람이 많았고 아니면 사람이 적었고 아니면 그때 말씀이 좋았고 아니면 말씀이 나빴고 아니면 그때 날씨가 좋았고 날씨가 나빴고 그런 모든 그 주변 것들에 관한 관심이 아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동방박사들처럼.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동방박사들을 이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이 성탄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심과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에 관한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래서 그 성탄을 보냈으니까 그 성탄을 들었으니까 그 성탄을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사모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본질이 아닌 것은 각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베드로도 베드로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갖는 거예요. 그의 그 좌충우돌과 그 다음에 또 이 조변석계와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덕스러움도 그의 부르심 속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이러냐? 성격이 왜 이러냐? 베드로같이 불같이 화냈다가 또 아주 그냥 차가워졌다가 그건 그의 부르심인 거예요. 요한은 요한대로 부르신과 사명을 가졌어요. 그가 오래 사는 게 그게 좋은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사실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사느라 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전도 여행도 가고 선교 여행도 가고 뭐 바울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녔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만 모시고 있느라 제가 성지순례 가서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때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대요. 왜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만 모시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또 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래 사는 거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귀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낮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친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조용조용 일을 할 수도 있고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 속에 그 상황은 때로는 척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춥기도 하고 때로는 덥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거는 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 속에서 되어지는 거지 본질은 아닌 거예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닌 거죠. 본질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밀고 당기고 엎어치고 맺히고 혹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결국 도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로 도달하는 거예요. 결국 도달하는 거. 친절하게 도달하던 거칠게 도달하던 교회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마다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권위적이기도 했다가 혹은 또 때로는 되게 아주 섬김이 있기도 했다가 혹은 어느 교회는 또 풍성하기도 했다가 어느 교회는 또 아주 궁핍하기도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서 그 모든 교회가 지향하는 하나의 방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자. 이게 유일한 목표예요. 우리가 어떤 시기든지 간에 주님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다면 핵심은 바로 주님, 주님께 우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께 의미를 갖고 그 의미에 우리가 목표를 갖고 그 의미에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은 일단은 좀 넘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넘어가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 사도 요한이고 사도 요한이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자신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지금 그의 증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말한 예수님이 그런 권위가 있다는 예수님이 그 제자를 아주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주님의 증언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참된 줄을 아노라 라고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제 관심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이 제자가 무슨 행동을 했고 또 이 제자가 무슨 말을 했고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사실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있겠습니까? 뭐 같이 손에 음식을 같이 찍기 위해서 손을 같이 집어넣는 일들이 뭐 이렇게도 생길 수 있고 저렇게도 생길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또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나가고 가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뭐 어지럽혀지기도 하고 별의별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고 그 최후의 만찬의 성화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화에 보면 이 사람은 여길 보고 있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걸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저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나 중요하지. 돈을 줬느니 받았느니 돈을 얼마를 거슬러 줬느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저렇게 말했고 그건 그 사람에게나 중요하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근데 그걸 따져도 이게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정말 구원의 핵심적인 말씀만 골라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된 것이죠. 그러니 다 담을 수 없는 엑기스만 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만 중요하고 그걸 따라서 그래 상황은 이렇더라도 사람은 이렇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상황 속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치이지 않으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록된 책으로 둘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주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얻는 거죠. 그 주님을 사모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의 자살 상담을 했어요. 자살 상담. 왜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으니? 두 가지예요. 죽고 싶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사람이 괴로워서. 두 가지예요. 왜 죽고 싶으냐? 왜 죽고 싶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사람이 괴로워서. 상황과 사람 때문에 선택하는 건 뭐냐면은 이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혹은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거.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피해야 되냐 하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 되는 거. 그래서 죽음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살의 심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참 나도 이해가 간다.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이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혹은 이 상황으로부터 피신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자살 상담을 했었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성탄을 보내고 있던 12월 25일 그 전에 24일에 누군가 자살을 했어요. 기사에 보니까. 누가 자살을 했냐 하니까 60대 목사님이 자살을 했어요. 기사에. 자유로 근처에 차가 세워져 있어서 봤더니 60대 목사님이래요. 60대 목사님이 24일날 성탄절 전날에 교회 문도 잠그고 사라져서 그래서 25일날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서가 있더래요. 그 유서가 뭐냐면 신변 비관, 사람들로부터 받은 괴로움, 그리고 또 상황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어려움. 그래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상담을 하고 또 자살 사건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건 결국은 상황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상황과 사람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이 죽음을 향해 그리고 지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매여서 혹은 사람에 끌려서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모든 파국과 고통과 그리고 끔찍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면,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상황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은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황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아, 상황은 나를 괴롭히는 거, 나의 존재에 위협을 가하는 거고, 사람은 또 나의 이 감정을 자극시키는 거고, 나의 위치와 그리고 나의 마음 상태의 모든 괴로움을 상황과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서 결국은 어느 길로 가게 하냐면 사탄이 가는 길로 가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그 나 중심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 중심의 세계,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살이죠. 그런데 아주 작은 의미로서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내가 지금 칼로 내 배를 찔러서 그래서 죽는 거나 아니면 내가 내 신앙을 포기하고 오래도록 살면서 늙어 죽는 거나 결국은 방향이 똑같아요. 빨리 가나 늦게 가나의 뿐일 뿐이지. 그래서 자살 행위가 뭐냐 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자살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예수님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를 얻었는데, 더 중요하게 여긴 건 이 제자가 무슨 말을 했고 그건 질투였을까요? 이 제자가 품에 안겨있고 그거는 시기였을까요? 아니면 이 제자는 나보다 오래 살겠습니까? 적게 살겠습니까? 그거는 비교였을까요? 베드로가 그런 모든 것들에 관심이 가 있는 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받은 대로 이걸 하는 거고 저 사람은 받은 대로 저걸 하는 거고 나는 또 내가 할 일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황이나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또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따라와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봐라 하니까 거기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이 극복이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그 호스피스 하면서 마지막, 제가 봤던 마지막 장면은 저희 장로님이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뭐 저렇게 하늘을 이렇게 멍하니 저렇게 보고 있을까?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면서 그러고서 이제 병실을 나왔는데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말도 못하신 상태에서,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위독하다고 해서 갔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 마지막 모습은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깨달음이 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상황은 뭐 이렇더라도 또 사람은 이렇더라도 주님 바라보니까 또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주마등처럼 사람들이 지나가게 간다는 거죠. 상황도 지나가고 혹은 사람도 지나가고 사람도 생각나고 상황도 생각하고, 그게 뭐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좋은 뜻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 그런 상황이고, 혹은 아 이런 사람이 생각이 나지 누구야 사랑해 그건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두고 가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믿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건 내가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까. 사람은 좋을 때 좋지만 또 나쁠 땐 되게 나쁘거든요. 영원히 좋은 사람은 없어요. 좋을 땐 되게 좋아도 나쁠 땐 되게 나빠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좋지만 또 나쁜 건 나빠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얽매이는 게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는 거지.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성탄절에 만났던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 경배했던 하나님. 주님의 생신에 우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처럼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예수님. 우리가 헌금을 드렸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니 내가 그 나라를 가야지. 그러면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뒤를 돌아다 보면서 뭐 아쉬워 혹은 또 슬프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탄이 이런 의미구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 한 해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구나. 성탄의 의미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상황에 대한 어떤 생각 좋던 나쁘던 사람에 대한 생각 뭐 좋던 나쁘던 그런 것들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 성탄을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더라도 넘어가는 거. 사람이 어떻더라도 넘어가는 거. 거기에 아이 나 기분 나빠. 상황이 이래. 아이 나 기분 나빠. 사람이 이래. 아이 나 기분 나빠. 그러지 않고 그래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야지 하고 묵묵하게 또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전한 기억, 정리. 그걸 통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25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 앞으로 보면서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세계가 있어 하고 그 세계로 나가야 되겠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힘들었어 괴로웠어 다시 교회 나갈 생각을 하니 혹은 누군가를 사람을 또 만날 생각을 하니 뭐 흔들려 힘들어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미래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나라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생각 되기에 주옵소서. 그 한마디 말씀이라도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우월하며 또 진실하고 또 생명이 있는 것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펼쳐져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생명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믿고 따라 나아가 그게 다른 사람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도 기억하며 주님 따라나가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